VOA 재계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사관과 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곧 이라크를 떠나도록 국무부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라크와 이웃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가 이라크 내에서 자국군이 이라크 정부군을 상대로 진행하던 교육훈련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인력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근거로 중동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는 14일 미국과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니는 이란 강요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만남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건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억류한 우크라이나 선원들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평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을 만난 푸틴 대통령도 미러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가량 연장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은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오는 18일 공식적으로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정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권 마두로 정권이 의회를 봉쇄하며 야당을 한층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14일 의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의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반정부 세력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정부가 의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군부의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1월부터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5월 초에는 직권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군사봉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과이도 국회의장보다 직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각가지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군부와 야권이 3년간 과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야권연합과 현재 수단을 통치하는 과도군사위원회는 15일 이같이 합의하고 입법부에 해당되는 주권위원회 의석 300석 가운데 3분의 1을 야권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단 군부와 야권은 11명으로 구성되는 주권위원회 최고 지도부를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either to.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Some of our cooperation has been excellent on North Korea, on Afghanistan. We've done good work. Counterterrorism work together. These are things we can build upon, and then I know we'll get a chance to talk about our strategic security dialogue as well.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매우 훌륭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두 나라가 국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이해를 공유하기도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나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And our two teams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on this in a very.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러시아에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외교팀들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두 나라가 연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gree on the goal of the denuclearization. We'll continue to discuss it.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논의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비핵화의 범위는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북 대화를 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отметили,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жид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또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안전 보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기본적인 조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절실하게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either to account for or to communicate about their existing infrastructure for enrichment an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쿤스 의원은 14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중 관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현존하는 농축시설과 핵무기 생산에 대한 해명이나 대화를 통해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검증 계획이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을 미국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Stricter, stronger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something that should be a top American priority and that we should be loo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stand by and watch as people starve, even if they are starving under the leadership of a regime that we have very strong differences with.
미국과 매우 다른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굶주림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했던 쿤스 의원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상상하는 북한의 미래는 전 세계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 추구하는 관계 또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통일, 이산가족 상봉, 경제적 교류이며 그들은 전투적 태세를 돌아서는 것보다 개방과 유화적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70여 년간의 협력과 영내 안정의 기반으로 평가하는 대신 부담으로 여긴다며 그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될 경우 준비태세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is continues for years, that it is exactly the complexity of very large training exercises that contributes to readiness. I also think there is a certain teaching value.
미한 훈련의 복잡한 특징이야말로 준비태세에 기여하며 복수의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의원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지 체니 하원 의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m not optimistic. I think that Kim Jong-un has decided that his nuclear weapons are more important to him than anything we can offer.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핵무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하고 단지 합의를 이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쉽사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며 김정은이 틀렸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ll,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essure that the North is feeling is pressure that isn't, you know, that's from us. We have to convince him he's wrong.
또한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중국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하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본, 한국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당국에 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미국이 제재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제재의 구멍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의 선박 압류가 북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더 적극적으로 메우겠다는 메시지라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법무당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t's an empty judgment if there are no assets to redeem. Mm-hmm. So I don't know the inside baseball here, but it's not impossible that this is related.
미 법원이 최근 북한은 원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는데 북한 자산의 환수가 없으면 공허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압류가 북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impact of sanctions overall is very important, very strong on North Korea. So it is giving a good and needed updated message from the U.S. that, you know, we're not going to just let the sanctions flitter away. Mm-hmm. You know, that we're going to keep tab on them.
미국의 필수적이고 갱신된 신호를 북한에 전함으로써 향후에도 미국이 제재의 끈이 풀리도록 두지 않고 계속 압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1만 7천 톤에 달하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급의 대형 선박을 압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sanctions evasions are done by really small ships that are just costly and sort of impossible to track them all down. It's not really worth it to track them all down.
Right.
This is a significant size ship.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는 대부분 소형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런 배들을 쫓아다니기보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 같은 대형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인데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상 수출이 제재로 인해 대부분 꽉 막힌 상황에서 와이즈 어네스트 호급의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은 뼈아플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That's going to be pretty painful because presumably all of their coal exports now are going out by ship or most of them are going out by ship.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경제 타격 여부를 떠나 미국이 제재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doing it shows them that we're willing to do it and that we're not going to just impose sanctions, we're going to enforce sanctions.
백톨 교수는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재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국 정부에 압류됐지만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은 여전히 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문제의 석탄은 다른 선박으로 옮겨진 뒤 2주 넘게 싱가포르 해협에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의 처리 방식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실은 선박 동탄호는 앞서 지난 1일 싱가포르 해협 동쪽 지점 말레이시아 최남단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후 현지 시간으로 15일까지 같은 지점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위치 정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 파파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은 뒤 말레이시아 캐머만항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해당 해역을 떠났고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줄곧 관측돼 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동탄호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주가 있는 베트남 등 어느 나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만큼 어느 나라 정부도 이번 문제에 개입하길 원치 않는 바람에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동탄호가 최초 인도네시아를 떠난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 선박의 방황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을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베트남 선사 보스코사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박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이게 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스코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엔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후 목적지 등을 묻는 BOA의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어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지난 3월입니다. BOE는 약 1년간 억류 상태에 있던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3월 18일 미국과 한국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승선했으며 이들이 선박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유류를 빼내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BOE는 이들 전문가들이 전화 통화를 거부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압류와 연관된 움직임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된 시점은 이 같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전문가들이 승선한 지 약 9일 후인 3월 27일 예인선에 이끌려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날인 28일 바지선에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석탄 하역 작업은 이후 약 열흘 가까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9일 재개됐고 이틀 뒤인 11일 모든 작업이 끝나면서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비어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미국령 사모아로 운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석탄 하역 완료 시점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통제권을 확보했다면 미국이 석탄 하역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압류를 허가했지만 미 법무부가 실제 이 선박을 통제한 시점은 최근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석탄이 하역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석탄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something that was not in our control. And I think, you know, the focus here for us has always been the ship. The coal is one shipment.
그러면서 미국의 초점은 선적물이 아닌 선박이었고 석탄은 선적물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은 오랜 기간 많은 선적물을 운반한다며 현금 수입을 배가시키는 건 선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자 미국 정부가 집요하게 추적해온 북한 석탄을 제쳐두고 오로지 선박에만 집중했다는 데머스 차관보의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석탄을 추적하고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압류 사례로 볼 때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압류하는 데 따른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번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운영에 미국 달러가 사용된 점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미 재무부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하고 물품을 거래한 사실 때문에 미 법원의 판결로 압류와 몰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이번 석탄 운송에도 미국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 송이 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석탄 역시 미국 달러로 거래된 만큼 압류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BOA에 동탄호의 움직임을 포함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책으로는 막기가 어려운 데다가 선제 타격을 위한 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imitation on PAC-3 is how fast the missile is traveling. If this new missile is located close to th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적어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팩3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중부권 도시까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F-35 전투기 등의 공격 자산을 동원하는 원점 타격, 이른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대응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f you get indications of warning, indications and warning of the launch is imminent, then you can take preemptive action.
이안 윌리엄스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의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체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This is why you need an integrated system that is multi-layer. Because no one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군 군 당국자들도 이 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hen you get to the allies and partners, It become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now you're not just sharing US to US data, but you have to share US.
체드 스케스 미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 미사일 방어 통합 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원활한 통합을 목표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맹국 체계와의 통합은 이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기술과 독점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케스 국장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당국 간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노력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외비여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논의 현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올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방어 시스템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서야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이룬 일본과 영국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They could hav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years ago and they have not.
백돌 교수는 현재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 체계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조심스럽게 권고했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사안 제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실무그룹이 14일 북한에 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간사국인 피지의 나자트 샤민칸 대사는 지난 9일 실시한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ived a total of 262 recommendations.
하지만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 가운데 63개 권고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일부 국가가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제시한 63개 권고안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은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고관의 방북 등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국가자원 배분을 군사비보다 기아퇴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에 우선시하라는 호주의 권고, 식량과 배급에 정치적 고려 등 차별하지 말라는 브라질의 권고,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스페인의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앞서 식량 배급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국 정부가 매우 온건한 표현으로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정쟁 국군포로 사안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출마저 포기하며 일본이 심혈을 기울였던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성분차별의 종식, 국가이념에서 기독교 역할의 제고, 고문과 비인간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강구, 정치범 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과 지원 허용,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들은 대부분 지난 9일 UPR 심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안들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 수용소란 말 자체도 없고 성분차별이나 종교 탄압도 없다며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온건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에서도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고 이 중에 113개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은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 수렴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등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량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15일에는 통일부 인도 협력분과 정책 자문위원들을 만나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대형교회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화협의 김원걸 대표 상임의장은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워낙 나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앞서 민화협과 북민협 등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1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혜경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들이 대북 식량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북쪽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각 기관들의 의지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 위원장은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중반에서 2008, 2009년까지는 거의 매달 방북했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과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WFP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두 차례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는 WFP의 보고서가 있은 다음에는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내 여론에 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상황에서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겠죠.
실제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0일 실시한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0.4%로 찬성 46%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인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조원NCI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가 40.9%로 찬성 33.3%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의 의뢰에 13일과 1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반대가 55%, 찬성이 42%로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재춘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비핵화할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이사장은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비핵화 동력을 떨어뜨리고 대북 제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대북 식량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식량 지원하는 것은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북한의 그 지배층, 지배계층에 도움을 줄 뿐이고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식량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보름간 북한 연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3일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 40%에 해당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FAO가 공개한 동영상에 나온 마리오 자파코스타 선임 연구원입니다.
It is estimated that about 10.1 million people, around 40% of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으려면 576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159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수입하려는 식량 20만 톤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예정된 2만 1,200톤을 제외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보다 22%포인트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올해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에서 9월 기간이 충근기인데 봄에 비가 적게 내려 보리와 감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에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문배, 그 문배를 다 소비를 해버리고 먹을 알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전량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량세대가 매년 매년 생기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 6월 말 7월부터 생길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은 4월 초부터 발생하면서 농장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많은 그 지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식량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9일 정론을 통해 금보다 쌀이 더 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신문은 3일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 면적을 늘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도 식량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기구들에게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본격적인 식량난으로 커질 경우 이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 겪는 식량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를 겪은 북한 당국은 2012년을 기해 분조제를 도입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 또는 분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조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자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조제 도입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 300만 톤 수준이었던 곡물 생산은 2012년 465만 톤, 2013년 492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503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515만 톤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417만 톤으로 다시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100만 톤가량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이 분조제를 한다고 하지만 당초 당국이 약속한 분배 비율을 지키지 않는 데다 농민들에게 높은 생산 목표량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북한 당국이 약속대로 분배를 안 해 농민들이 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높이 책정해 주는 거예요. 비료도 없고 뭣도 없고 또 해봤자 단위는 높여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럴 거 뭐 거기다 신경 쓸 거 있냐.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농자재 투입에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디젤유라든지 통제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그 트랙터를 움직이는 그게 연료이기 때문에 트랙터의 가동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밖에도 지난해 발생한 가뭄과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소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같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의 약 80% 이상이 배급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그래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생겼으니까.
실제로 식량난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당 4,000원 선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부족 소식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된 국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 중재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은 8일 미국의 초점은 북한 비핵화라며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미한 정상의 전화 통화 다음 날인 8일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달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은 4일 강원도 온산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인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Voice of Americ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북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9도. 중강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13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8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1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지만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청진, 옹기, 성진, 김책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3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낀 후 맑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나선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을 방문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상은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사관과 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곧 이라크를 떠나도록 국무부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라크와 이웃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가 이라크 안에서 자국군이 이라크 정부군을 상대로 진행하던 교육훈련 지원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인력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근거로 중동의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는 14일 미국과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강요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사이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만남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건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가량 연장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은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오는 15일, 18일 공식적으로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정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마두로 정권이 의회를 봉쇄하며 야당을 한층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14일 의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의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반정부 세력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정부가 의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군부의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1월부터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5월 초에는 집권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군사 봉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과이도 국회의장보다 집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갖가지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군부와 야권이 3년간 과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야권연합과 현재 수단을 통치하는 과도군사위원회는 15일 이같이 합의하고 입법부에 해당되는 주권위원회 의석 300석 가운데 3분의 1을 야권이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